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하현입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를 사실 마련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은 영사 UK의 운영자님이십니다. 예, 그분의 배려로 여러분들하고의 만남뿐만 아니라 또 아마도 이 강좌는 녹음이 돼서 그 새로운 많은 분들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저를 이렇게 만나러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뭐 제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사실 잘 모르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인즉 저를 사실은 만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만남을 가지려고 오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을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떻게 만나느냐 이런 만남에 따라서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져 버리죠.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사람의 이 팔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말 자기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사례를 우리는 매일 보고 있고 또 현재와 가지고 만남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루에도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 정보와 그리고 두 문화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면서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그것을 소화를 시켜야 될 것인지 과연 이것을 내가 정말 기억에 담아둬야 될 만남으로 만들 것인지 안 그러면 그날 저녁 바로 없애버릴 것인지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수많은 판단을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두 문화 사이에서 그런 문화적인 충돌과 갈등을 늘상 경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그 가족과의 통화를 통해서 또는 지난 기억을 통해서 살고 있는 곳은 지금 런던이고 자 이런 완전하게 서구적인 나라와 또 가장 동양적인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는 한국의 그 두 문화 사이에서 항상 출동 충돌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서구의 미디어나 이 서구 문화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된 것도 이런 두 문화적인 충돌과 갈등을 해소하고 두 문화 사이를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무언가 이것을 힘으로서 활용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아마도 그런 공부를 한 덕분에 여러분들하고 이런 자리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문화와 문화 사이에서요 충돌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 정말 행운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런 충돌을 경험하셨을 때 그 충돌을 자기 콘텐츠에 수용하거나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에 수용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문화와 문화 사이에 간극을 줄이는 무엇인가의 사고적 절충을 스스로 안에서 이끌어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돈이 됩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패션을 공부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는 이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산업에 앞으로 종사할 분도 계시고 예술 경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컴퓨터 계통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무엇을 하고 계시든 간에 앞으로의 중요한 화두는 세계가 통합되고 융합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소사이어티로 움직여가는 변화 속에서 공통적인 콘텐츠의 개발, 한 개의 문화를 넘어서 다문화에까지 수용될 수 있는 이 콘텐츠나 그렇지 않으면은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것은 정말 수지가 맞는 일입니다. 바로 이래서 돈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은 또 특히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한국은 지금 현재 가장 보편적인 이 동양의 전통과 정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한류들이 히트치는 것이 바로 동남아를 비롯해서 그 멀리는 이 파키스탄, 인도 또는 런던까지도 지금 파급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바로 이렇게 한국이 지닌 어떤 보편성, 동양적이면서도 뭔가 그 보편성 있는 그 문화적인 힘에다가 이 런던이 가지고 있는 대영 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보편성이 만약에 실린다 그러면은 그 콘텐츠가 어떠한 파워를 형성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파워를 아마도 형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그것이 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은 여기 계신 대부분의 지금 그 뭐 학생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사실 4년 동안 5년 동안 공부를 하시고 나서도 감만 겨우 잡다가 가십니다. 아, 이것이 영국인가? 이것이 서구인가? 도대체 내가 뭘 만난 거야? 뭘 만나긴 만났는데 그 만남이 도대체 내가 뭘 만난 거야? 이렇게 감만 대부분 잡다가 문화와 문화 사이 속에서 헤매다가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찬스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성장기에서 어떤 분들은 한국인도 아니고 영국인도 아니고 아주 묘한 자기 위기성에 빠져버리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어릴 때 오신 분들은 17살 때, 16살 때 또 와서 여기서 A레벨 다 마치고 대학원, 대학과정까지 이 마치고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대부분 아무튼지간에 20대 전후에 이 아이덴티티가 보편적으로 형성된 나이에 오셔서 한국인도 아니고 영국인도 아니고 영원한 이방인으로 자기 소속감을 못 찾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만남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그 만남을 풀어낼까? 사실은 그 방법을 몰라서 또 문화적인 너무나 많은 만남을 통해서 그 문화적인 충격을 받아서 이런 갈등 속에서 고민만 하다가 몇 년 지나고 한국인도 아니고 정말 영국인도 아니고 서구인도 아니고 동양인도 아닌 이방인이 돼버리신 분도 제 주변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저는 요즘에 또 하나 사실 여러분들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정말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 골드스미스 학생들은 정말 너무 한국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인력시장이라는 게 뻔하고 또 한계가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영국에서도 자리를 못 잡고 한국에서도 자리를 못 잡고 고급 룸펜으로서 앞으로 자기 인생을 소비할 것이 빤한 정말 그런 걱정도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만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언리미티드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모든 젊은이들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전공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영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낯선 두 문화 사이에서 손님이 되어서 자기 삶에서도 손님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재미나는 거는요. 이 만남을 어떻게 수용하고 만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있는 두 문화의 만남,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남도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두 문화가 이 그리스 문화하고 만나게 되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합니다. 다시 이 헬레니즘 문화가 로마 문화하고 병합되면서 이 서구의 가장 큰 주류를 형성한 그리스 로마 문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이 다시 이 영국 문화의 중심이 돼서 오늘 우리가 쓰는 이 영어에서도 50% 단어 중에 50% 이상이 라틴어와 그릭에서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참 그 중요한 이 만남이 과정이 역사 속에서도 이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데 자, 이렇게 큰 문화와 문화와의 만남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남자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여자도 어떠한 파트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종종 정말 이게 올바른 만남이야? 이게 내가 원하고 있던 만남이야? 이건 아닌 것 같잖아. 이렇게 참 어떤 것을 만났을 때 항상 의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만남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중요한 찬스를 사실 손에 이렇게 잡았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행운인지 또는 불행인지 정말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것이 뭔가 나에게 이 새로운 길을 모색해 주려는지 정말 판단이 서지 않아서 항상 고민을 하죠, 사실. 자, 이런 만남을 사실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예술하고의 어떤 만남입니다. 자, 예술에도 많은 장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학과 그림과 음악과 또 드라마, 영화 이런 여러 콘텐츠에 수용된 등장인물이나 사례나 어떤 상황을 통해 가지고서 그 상황을 엿보고 그 상황 속에서 뛰어들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해석하고 간섭하고 그것을 분석함으로 해서 바로 그런 엿보기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만남의 과정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재미난 예로요. 그 입체파를 출발시킨 두 사람 있었죠. 그 조지 브라크하고 이 피카소 이 두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1907년에 세잔느의 해고전을 보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정말 이 감명을 받고 소위 입체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입체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카소를 들먹이고 피카소가 입체파의 창시자인 것처럼 그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 조지 브라크가 그 한 발자국 더 깊게 충실하게 입체파를 재현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의 운명이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경쟁에서 출발해가지고 똑같은 이 스턴에서 출발했는데 한 사람은 입체파의 이 대두가 돼버리고 한 사람은 입체파의 이 변방이 돼버립니다. 이 그러한 결과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자 피카소는 입체파로 변신을 시도한 후에 꾸준한 만남을 통해서 자기를 열고 꾸준한 만남을 통해서 수 없는 변신을 시도합니다. 그 사실은 상당히 재미난 건요. 조지 브라크도 역시 이 마티스한테 깊이 이 감명을 받고 잠시나마 야수파적인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야수파에 탐닉을 하기도 합니다. 자, 피카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조지 브라크는 상당히 이 사람은 이 자기의 소신이 강했고 고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얼른 마티스하고의 어떤 그런 그 예술적 계보의 연관성을 끊어버리고 입체파의 분석적인 그림으로서 질주를 합니다. 그러나 피카소는 수 없는 변신을 거듭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자기를 오픈하고서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그 만남의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티스를 만나서 마티스의 화려한 색과 마티스의 거침없는 그런 선들을 그대로 또 수용을 하고 다시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슈르레알리즘으로 변신을 했을 때는 피카소도 주저없이 이 슈르레알리즘에 다시 뛰어들어서 슈르레알리즘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추상주의로 변모했을 때는 또다시 추상주의로 변모를 해서 끊임없는 이 일생을 만남을 통해서 뭔가 개선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1907년에 두 사람이 이렇게 출발을 해서 1950년대에 들어서는 40년이 흐른다면 완벽하게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버립니다. 그림값도 10배 이상 어떤 것들은 수십 배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어떻게 만나느냐 그 만남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만남의 사례는 이렇게 피카소뿐만 아니라 패션에서 알렉산더 맥퀸 같은 경우도 재미난 경우죠. 그 수줍은 시골 소년이 자기 누이의 옷을 만들다가 우연히 색비 로우에 들어가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또다시 세인트 마틴하고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한 번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만남은 하나의 사건이자 계기이자 동기이자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만나려고 하는 사람, 무언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만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만남을 위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무언가를 알고 있어도, 아무리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인가 방법론을 알고 있어도 자기가 그것들을 실천하거나 행동할 수 있을 만한 근본적인 밑받침이 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만남이라는 것은 공허한 환상이나 환타지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진짜 런던 문화를 만나고 싶고 이 서구의 문화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한국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어떠한 아이덴티티 입장에서 새로운 충돌과 만남을 경험해야지, 만약에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형성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만나는 대상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하고 실체하고는 사실 만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 인물이 실제 인물만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한국 문화가 무엇인가, 가장 동양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과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바로 여러분들이 만나면서, 런던 사람들 왜 그래? 영국 사람들 도대체 누구야? 서구 문화? 도대체 어떤 문화야? 바로 이렇게 이런 질문들이, 서구 문화는 어떤 것이야 물었을 때 우리 동양 문화는 어떤 것인데 서구 문화는 왜 그래? 라는 바로 그런 게 질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 질문을 하고 난 후에 그 중간 사이에서 그 갭을 조율하고 갭 사이에서 해답을 찾아낼 수 있으면은 바로 그것이 이 동양과 서양을 융합시키고 또는 보편적으로 만들고 또는 통합시켜서 새로운 콘텐츠를 형성할 수 있는 찬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즘 들어서 만남이 더욱 중요해지고 더욱 절실해지고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사건을 만들고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사회화하게 해주고 우리는 어떤 하나의 관념이나 체계나 어떤 질서 속에서 사실 사는 것이 아니라 사건, 그날그날 그때 벌어지는 사건의 임기응변 속에서 변화해가는 어떤 현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시대죠. 자, 이것은 죄 얘기가 아니라 바로 20세기를 리드해 나간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미셀 푸코가 21세기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프랑스 철학가 질 들레즈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 들레즈는 상당히 재미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이 철학의 출발이 기존적인 주어진 관념이라든가 이데아라든가 구축되어진 상식의 체계나 보편적인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바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에 벌어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서 사유가 발생하고, 즉 생각이 그 사건이 왜 일어났어? 무슨 일이야? 누구야? 하여튼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되면서 우리가 사유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철학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현대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주어진 관념이나 그 주어진 지식이나 상식의 체계에서 벗어나서 부정형 속에서 부정형적인 삶을 임기응변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해내는 능력이 바로 21세기에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부정형 시대에, 부정형 시대의 임기응변식의 판의 문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힙합입니다. 그리고 힙합에서 이루어지는 배틀과 댄스, 이 비보이의 비걸의 춤입니다. 자, 그런데 또 재미난 현상은 말이죠. 사실 이런 판의 문화가 벌어졌던 곳은 수백 년 전에 우리 한국입니다. 수백 년 전에 한국에서 힙합 문화 같은 판의 문화가 벌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민중들이, 우리 한국의 민중들이 그 농촌에서 벌어졌던 구판이라든가 이 탈춤의 판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즉석에서 벌어지는 판의 놀입니다. 저는 이 국거리, 이 한국에서도 이 대동제나 그 어촌에서 벌어지는 구세 참석을 많이 하고 또 취재를 하고 매체에다 연재도 하고 했지만은 이 구세 참석하면은 대사가 없어요. 무당들은 이 즉석에서 이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분위기를 읽고서 그 분위기를 상승된 판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판 안에 끌어들여가지고서 이 공통된 일치적인 정서를 형성하고 이 정서를 몰아가지고서 클라이맥스를 이끕니다. 이 클라이맥스를 이끌어다가 바로 이제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난장판을 개판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카타르시스를 해소시켜버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난장판 개판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말은 뭐 나쁜 말이 아니라 처음에 한국의 이 민중들의 전형적인 그 판의 놀이인 이 구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힙합이 그렇죠. 그 배틀장에 가면은 이 배틀장에 가면은 그 진짜 이 양쪽에 선수가 등장해가지고서 이 즉석에서 이 대구리를 통해가지고서 서로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배틀장이라고 하죠. 춤의 형식도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인데 사실은 진짜 힙합 가수들은 정말 임기응변적이고 순간적으로 상황을 빨리 판단해서 내서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바로 부정형 시대의 부정형의 음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힙합 문화가 이제 사실은 이 1970년대 1970년도 시작돼가지고서 상당히 오랜 세월에 거쳐가지고 오늘날 그 메인 주류 문화로 편입을 했는데요. 이 힙합 문화와 함께 성장한 것이 스트리트 댄스고 또 하나
소위 낙서 미술이라고 하는 그래피티, 미술에선 그래피티입니다. 최근에 벽에다 한 낙서 미술이 5만 파운드에 팔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피티가 순수 미술로 편입된 것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상당히 그 재미난 사례를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강의를 하려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쓰여진 그 포스터를 보니까 스트릿 댄스더라고요. 스트릿 댄스 2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아 그래서 저는 뭐 스트릿 댄스 뭐 이제까지 춤에 대한 영화가 뭐 쭉 나왔지 않습니까? 슬랭이 유행했을 때 슬랭에 대한 춤도 나오고 디스코가 유행했을 때 디스코에 대한 춤도 나오고 그 하나의 춤이 나타났을 때 그 춤에 걸맞는 영화가 사실 그 수없이 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힙합이 이제 스트릿 댄스라는 것이 아 이제 문화 사회 문화 현상으로 편입이 되면서 영화로 만들어졌구나. 근데 이제 보니까 스트릿 2예요. 댄스 2. 뭐 사실 저는 스트릿 댄스 1이 나왔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그 우연히 또 집에 와서 그 이 BBC 아이플레이어를 보다 보니까 스트릿 댄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1이.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서 정말 그 깜짝 놀랐는데 그 영화는 뭐 이제 이 의뢰 상투적이고 티네이저를 주 타켓 고객으로 한 이 보편적인 어떤 영화입니다. 뭐 별다른 내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여기서 시사해주는 내용 같은 경우는 정말 한번 볼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그 이 배틀장의 경연대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그 스트릿 댄서 중에 한 비걸이 자기 팀을 이미 연습할 장소를 찾다가 고민 중에 그 발레 컬리지에서 책임 안무를 맡고 있는 사람한테서 이 연습장을 제공해 주는 이 대가로 자기네 학생들을 가르쳐 줄 것을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 상당히 그 재미난 제의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발레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가장 정통적이고 가장 형식적이고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엄격한 예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예술이 이제 여긴 또 컬리지거든요. 무슨 뭐 실험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이제 그 무용수들을 배출하는 이 로얄 컬리지, 로얄 그 오페라나 로얄 발레단에 이제 그 입단을 시키는 것이 이 컬리지의 목적인데 그래서 그 입단시킨 학생 수에 따라서 이제 학교가 이 명문학교로 이제 평가를 받느냐 이제 그런 그 말하자면 전통적인 이 주류 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의 안무자가 물론 영화죠. 영화지만은 안무자가 자기네 학생들한테 이 발레를 하는 학생들한테 스트릿 댄스의 춤사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그 제안이죠. 뭐 그 친구들한테도 제안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자, 정통적인 춤과 이 정통적인 형식과 이제까지 이 비주류였던 거리의 춤이 둘이 합해서 공통적인 이 컨텐츠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컬리지 학생들도 이제 그 이 스트릿 댄스의 춤을 배워서 자기의 이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이 전통적인 춤 사이에서 벗어나서 뭔가 파격성을 갖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스트릿 댄스도 이 브레이크 댄스나 이제까지 써왔던 어떤 그런 방법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변화를 모색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결국 만남이죠. 가장 전통과 가장 모던한 것과 가장 형식적인 것과 가장 비형식적인 것, 가장 주류적인 것과 가장 비주류적인 것과 가장 고전적인 것과 가장 현대적인 것이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만남을 이제 콘텐츠로 모색을 한 것인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릿 댄서 이 영화는 정말 큰 예산이 안 드는 이 거리에 있는 소녀라든가 몇 명의 이 발레 이 무용단이나 댄스들을 스카우트해가지고 만든 이 저예산의 영화인데, 이 바로 그 저예산의 영화로 그 사회 현상, 그 문화가 문화가 만나는 어떤 그런 현상을 포착해내가지고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문화시장에서 살아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많죠, 정말. 예를 들어서 다문화, 뭐 지금 영국에서 많은 게 히트를 치고 있는 소설가 중에 대부분이 이 파키스탄계하고 방글라데시계 그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어떤 그 문화적인 그 충돌을 자기 전통 사회와 영국이라는 사회에서 경험하고 갈등한 것들을 바로 콘텐츠로 풀어내서 성공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만남,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만남의 경험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서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과정들을 풀어서 결국 문화적인 콘텐츠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적인 마인드에다가 뭐 서구적인 눈을 합친다든가 또는 서구적인 마인드에다가 한국적인 눈을 합친다든가 또는 그것들을 뭐 절충해서 적당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 만남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문화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 이 비단 소위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에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정말 세계는 넓어졌고 이런 세계 속에서 적절하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두 다른 이 문화와 문화를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그 눈은 돈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만남이 이제는 정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적당히 만나서 적당히 풀어내고 적당히 섞어내놓으면 그것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소위 소비자들의 욕구, 문화적 소비자들의 욕구는 더욱 욕구가 정교해지고 더욱 강해지고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연히 이 환상이라든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뭔가 나를 좀 더 나에게 근접한 이 콘텐츠를 찾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독자들이나 관객의 요구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깊어지고 심층적이 됐었을 때 이 분화된 시장을 사실은 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자, 여러분 그 뭐 배용준 씨가 이 일본에서 진짜 참 정말 히트를 치고 난리가 났었을 때 이 난리가 난 까닭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의 TV 방송국들은 그 나라의 16살에서 15살을 겨냥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중3 정도의 수준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널리 분포되는 지식계층이라 이거죠. 그래서 모든 콘텐츠는 중3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중3 정도의 의식이나 중3 정도의 이제 그런 그 고객들이 주류로 등장하다 보니까 사실 일본에서 일본도 세대 갈등 차이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라에서 아줌마들이 볼 게 없거든요.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그 아줌마들이 볼 게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틈새로 파고든 것이 바로 배용준이 나오는 스타일의 한국적인 심파 드라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틈새를 타고 한류가 이 전파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최근에 이제 1세대 한류, 2세대 한류, 저는 3세대 한류까지 구분하는데, 그 과도기의 2세기 한류라 그러면은 지금은 이 3세대 한류의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제 기획회사에서 그 나라의 정통적인 이 정서라든가 상황을 읽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보아 같이 훈련, 집중적인 몇 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그 키워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 문화 시장의 흐름입니다. 예, 저는 배용준이가 1세대 한류의 기수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 카라나 보아가 2세대 한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다시 3세대 한류가 뜨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 3세대 한류가 지니는 특징은 그 틈새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적극적으로 부정형의 보편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요즘에 들어서서 부정형 시대의 음악과 부정형 시대의 사고방식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자, 부정형 시대의 이 정서라는 것은 이 재미나는 건데요. 예, 사실 상당히 그 속성을 본다 그러면 심파적입니다.
예, 요즘에 한국에서 버스커가 히트를 치고 있는데, 예,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 봄바람에 그 휘날리는 마치 꽃잎을 보는 것처럼 상당히 경쾌하면서 그리고 끝을 살짝 허밍으로 날려주는 노래가 심파성의 정서를 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노래는 사실 이렇게 심파적인 정서의 기본으로 한 것은 얼마 전에 이 서구에서 유행한 R&B 그 리듬앤블루의 멜랑콜리한 그 정서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 서구하고 사실은 한국하고 정서적인 맥락이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참 갑자기 그 한류가 나오고 또 스트릿댄스가 나오고, 자, 피카소에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두서없이 전개되는 것 같은데, 바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부정형 시대에 만남이라는 것이 어떻게 수용되고 어떤 질서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음악은 3분이라는 이 보통 평균 2분 30초에서 3분이라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급 격스럽게 순간적인 리듬을 타고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다른 콘텐츠, 예를 들어서 패션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이 문학이라든가 이런 시장들은 조금 다릅니다. 전달 과정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렇게 순간적인 힘으로 어떤 즉흥적으로 파고들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판의문화를 벌려가지고서 파고드는 한류는 성공하고 있는데, 조금 더 프로세스를 요구하고 어떤 지적인 과정이라든가 이성적인 절차라든가 방법론을 요구하는 순수예술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영상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한국이 많이 뒤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패션 분야. 그런데 정말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인 정말 그 이 축구선수도 나오고 또 스포츠 대통령의 김윤아 같은 사람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한국에서 패션계에서 수많은 그 정말 패션 학생들이 배출되고 이 대학마다 패션학과가 없는 데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그 동대문 시장 옷 가게도 많고 말이죠, 섬유시장 같은 경우도 한국이 상당히 큰 편인데 왜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안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그 까닭이 뭐예요? 또 미술도 그래요. 미술도 세계적인 미술가가 한국에서 나온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백남준 씨하고 이우한 씨를 우리가 꼽는데, 이우한 씨는 잘 아다시피 20대 초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일본에서 성공한 일본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백남준 씨 역시 그렇죠. 그 양반도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다시 젊은 시절 뉴욕으로 가서 미국에서 성장하고 그 해외를 기반을 했지 솔직히 한국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음악 같은 경우도 연주가는 있는데, 세계적인 연주가는 있는데, 즉 기술자는 있는데 세계적인 작곡가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수용 문제에서 만남을 문화와 문화 간의 어떤 그 벽을 뚫질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예, 영화 같은 경우도 김기덕 같은 감독이 있지만요. 이분이 이해성과 어떤 특수성으로 세계의 벽을 뚫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는 성공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세계 영화사에 주류로 편입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성과 특수성을 보여주는데 성공했는데 김재규 감독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그 강재규라는 사람 같은 사람은 정말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한국 영화계를 그 꽉 잡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짜 막대한 돈과 예산을 투자해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한 번도 해외 진출해서 성공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 LA에서 영화를 상영하면은 뭐 7천 명 뭐 만 몇천 명 이렇게 들고 결국 내리고 마는데 뭐 LA에서 7천 명 만 몇천 명 들으면은 그 사람들이 뭐 미국 사람이겠습니까? 한국인들이 교포들이 가서 보는 것이겠죠. 바로 이런 거 이런 문제입니다. 왜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그 정말 그 뛰어난 그 기술자들을 데리고서 그 벽을 못 뛰어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문화의 벽, 말하자면은 만남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만남이 없었고 또 그 주변의 만남을 수용하고 만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 정말 제대로 된 시나리오를 썼더라 그러면은 누가 제대로 된 그 이 프로듀싱을 했었다 그러면 아마도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2004년부터 이런 만남에 대해서 문화와 문화의 충돌 속에서 그 문화와 문화를 섞어서 그러니까 문화를 물감처럼 이용하는 겁니다. 만남을 바로 그 어떤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과정들을 그러니까 물감처럼 서로 풀어내서 섞고 혼합해서 그러면서 자기 컬러를 만들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옷을 만들어내는 거, 뭔가 이렇게 문화와 문화를 섞어서 두 문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전사들을 사실 양성시키려는 그런 그 희망으로 제가 2004년서부터 그 서구의 미디어를 파악하고 미디어를 보는 훈련,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그 문화와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위해서 문화예술사를 사실 강의를 해왔었습니다. 아, 나름대로 지금도 이 좀 친구들, 저는 이 학생이라고 하기보다도 이제 동료라는 개념으로서 저도 그런 콘텐츠를 창조하는 것이 저도 꿈입니다. 그 문화와 문화를 극복해서 두 문화 사이에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콘텐츠, 그러면서도 보편성을 띠면서도 뭔가 개성적이고 뭔가 새로운 힘을 갖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제 희망이고 이것을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뭔가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보고자 사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키우고 교육하고 양육시켜 왔던 것입니다. 이런 자리 제가 2012년에도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또 이 감동의 기술 또 여자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한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자, 여자란 무엇인가는 이 콘텐츠 시장의 대부분의 주 고객들이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쯤은 남자들 옷 같은 경우도 여자들이 옷을 다 사줍니다. 심지어는 팬티까지 대부분 여자들이 옷을 구입해줍니다. 보통 사람들 얘기죠. 뭐 특별하게 자기 개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사기도 하지만은 이 평범한 가장 같으면은 이 주부가 나가서 자기 남편의 옷을 골라주고 자기 남편의 옷을 사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그 가전제품도 여자들이 다 대부분 결정합니다. 또 무슨 칼라를 칠하고 무슨 벽지를 바를 것인가, 또 어떤 주방기구를 사용할 것인가도 여자들이 결정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을 모르면은, 여자들의 속성을 모른다 그러면은 이 산업계 디자인을 하는 산업계에서는 사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10대가 다르고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다르고 동양 여자가 다르고 서양 여자가 다르고 또 이 저학력자와 고학력자와 추진들이 다르고 인식들이 다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워킹클래스가 다르고 미들클래스가 다르고 어퍼클래스가 다르단 말입니다. 쓰는 말들도 다르죠.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계층 사이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거기서의 보편성을 찾아내고 또 개별성을 찾아내고 이 특성을 찾아내면서 어떤 전체성을 찾아내는 작업,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그 이 지역성으로 다른 문화의 다른 이 여성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그런 강의였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감동의 기술이요. 자, 이제는 감동을 줘야 뜰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근데 감동이 뭐예요? 자, 우리는 감동을 먹고 싶어 하는데 정말 삶에서도 그렇고 생활에서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그렇고 감동을 먹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감동을 받아들일 것인가, 또 어떻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감동을 시킬 수 있으면 뜨거든요. 일시적으로 뜨고 또 그러니까 이 감동을 시킬 수 없을 때, 감동을 시키고 뭔가 새로운 것을 줄 수 없을 때 연예인들은 최후로 던지는 것이 스캔들 아닙니까? 다시 자기한테 주의를 집중시키고 뭔가 시선을 끌고 싶어서. 그 안젤리나 졸리가 왜 외국인 꼬마들을, 그 외국인 그 제3세계의 그 아프리카에서 입양을 하고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입양을 해서 그 입양을 하는 과정하고 이제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정기적으로요 이 제3세계에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벌이는 까닭이 왜 그런 겁니까? 바로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자기의 그런 그 실력이나 캐리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사람들의 정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뭔가 호소하고 이성적으로 뭔가 울려주기보다는 감동을 받기를 원하고 감동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감동을 어떻게 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서 감동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만남 아닙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짜릿하고 자극을 받았을 때 바로 이런 만남의 충격이거든요. 사람을 만났을 때 감동을 받고 콘텐츠를 보고 거기서 또 감동을 얻고 또 어떤 아름다운 전경을 보고서 감동을 얻고 이렇게 우리는 감동을 진짜 참 그 모든 것에서 바라면서도 정말 이 콘텐츠를 만들고 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런 고민은 정작 안 한다는 것이죠. 모든 걸 다 우연에 맡겨버려요. 그냥 어떻게 하면 대충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남, 매일 보고 느끼는 것들, 보고 만나는 대상들, 왜 한국인 똑같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왜 한국인이 이렇게 생각하지? 왜 영국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런 만남들을 자기가 물어봤던 그 과정들을 그대로 콘텐츠로 만들어보세요. 바로 거기에 만남과 만남이 충돌을 완화시키고 만남과 만남을 절충시키고 만남과 만남을 효과적으로 전달시키는 방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적 콘텐츠의 대부분이 이렇게 자기가 어떠한 대상을 만나서 고민하고 그 고민하던 과정을 위인화시킨, 말하자면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한테 괴로움을 주었던 사람을 이 상대자로 만들거나 적으로 만들거나 또 자기의 고민을 풀어줬던 멘토를 자기의 그 동지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친구로 만들어 가지고 풀어놓은 얘기들입니다. 그 만남이 상승적인 효과를 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우리가 만남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풀어내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여러분들이 내셔널 갤러리라든가 데이트 모던이라든가 데이트 브리튼에 가서 보시게 되시면은 대부분 전시된 작가의 작품들이 이런 만남의, 자기 만남의 기록들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 쿠사마 작품이 그렇고, 쿠사마 작품이 참 일본인으로서 세계하고 만나면서 또는 자기의 내부하고 만나면서 그런 이 과정들을 정직하게 풀어내서 성공한 케이스고, 역시 피카소도 만남의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서 항상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방법론을 찾아서 고민한 흔적들을 풀어놓아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지 카포도 그렇죠. 이 첼시 나와서 지금 세계적인 이 조각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아니시 카포 같은 경우도 자기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 유태인이고 자기 아버지는 인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 그 자 힌두 문화와 유대 문화 사이에서 다시 성장을 한 곳은 이란 지역이었죠. 그런데서 이슬람 문화 속에서 힌두와 다시 유태인 사이에서 이슬람 문화에서 그런 문화적인 갈등을 겪다가 인도로 와가지고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다시 이 A레벨 과정 때 런던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또다시 이스라엘의 키부츠에 가가지고서 또다시 유태 문화를 경험하고 이런 낯선 문화와 문화 사이에 이 충격 그 사실 이 굉장히 그 아니시 카포 같은 경우도 충격을 받고 이 사람도 이 정신병의 질환을 앓고 그 정신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이 치료를 받았을 때 바로 이 정신과 의사한테 소개받은 사람이 칼융이었었죠.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번민하고 고민하면서 아픈 것 자체를 그냥 받아들였을 텐데 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개입하는 그 무엇이 누구인가 그 누구가 누구인가 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칼융을 알게 된 것이고 이 칼융을 다시 접목시켜 가지고 자기의 그 예술하고 연결시켜서 그 성공한 케이스 아닙니까? 자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떤 것을 만나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왜 만나고 있는가,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변신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것이 두 문화 사이에서 영국과 한국이라는 그런 문화적인 갭 속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찾는 화두가 될 것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두서없이 짓거리는 말들을 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